희망지성 정규 뉴스.
매년 1월과 7월 중국 인터넷 관련 데이터 상황을 조사하는 중국 인터넷 데이터 센터가 22일 제36차 중국 인터넷 발전 상황 통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전분기 대비 1,894만 명 늘어난 6억 6,800만 명이고 인터넷 보급률은 48.8%입니다. 또 모바일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85.8%에서 88.9%로 상승했고 모바일 인터넷 인구는 5억 9,300만 명으로 3,679만 명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인터넷 데이터 센터는 모바일 환경이 좋아지면서 사용자가 계속 늘고 있고 소통과 정보 습득, 오락을 위한 수단에서 교육, 교통 등 공용 서비스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데이터 센터에 따르면 중국 내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늘면서 모바일 결제 사용자가 지난해 12월보다 26.9% 늘어난 2억 7,600만 명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중국의 온라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39.1% 불어난 1조 6천억 위안, 약 300조로 나타났습니다. 1989년 중국 태난먼 민주화 운동 당시 학생 지도자였던 우얼카이 씨가 24일 대만 입법위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대만 언론이 24일 보도했습니다. 한 매체는 우얼카이 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가 집권당인 국민당을 견제하고 빈부 격차가 심한 대만에서 인권, 환경,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했다며 세계에서 대만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49년 대만이 중국에서 분리된 후 국제적으로 긴장된 경쟁 관계로 알려진 양안 관계에 더 냉정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1989년 중국 태난먼 민주화운동 후 중국을 탈출한 우얼카이 씨는 또 다른 학생 지도자인 왕단에 이어 중국 정부의 수배자 명단에 두 번째로 올랐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그는 1996년 대만 여성과 결혼해 대만에 정착했습니다. 선거구인 타이중현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인 우얼카이 씨는 이번 발표에 대해 자신은 중국인이지만 대만에서 민주주의에 헌신하는 것에 문제될 것은 없다며 중국은 부모의 조국이고 대만은 자녀들의 조국이기 때문에 양국을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내 입장과 견해는 한결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산업 스파이 관련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가장 혐의가 의심되는 나라로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FBI는 최근 들어 산업 기밀과 특허권, 매출 및 가격 정보 등의 불법 유출 증가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뿐 아니라 매년 수천억 달러가 손실되고 있다면서 가장 위협적인 산업 스파이국으로 중국이 유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FBI 관계자는 중국은 주로 군사통신이나 귀금속, 하이브리드 기술,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페인트 기술에 대한 정보와 금융기관 데이터 등을 주로 노린다면서 그들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구인 광고, 헤드헌터를 이용해 직원들과 접촉하거나 정보를 훔치기 위해 합작 법인을 제안하고 피싱 기술 등 모든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중국 군인 5명이 미국 기업을 해킹해 정보를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5월에는 텐진대학 교수를 포함한 중국인 6명이 스카이웍스 솔루션스와 아바고 테크놀로지스로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위성 항법 장치 기기에 대한 기술 정보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FBI는 1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해킹으로 무역 기밀이나 지적 재산권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 중 95%는 중국이 배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제조업 강화 정책을 통해 부품 등 중간재 생산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입을 줄이면서 국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천용찬 연구원은 23일 중국 경제의 자금률 상승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총 수입 중 중간재 수입 비중이 2000년 64.4%에서 2014년 49.8%로 감소했다며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 GDP는 0.5% 감소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부가가치가 낮은 가공무역을 기피하고 있고 자체 제조업 경쟁력의 향상으로 적자 상태이던 소재 부품의 무역수지가 2013년 흑자로 전환된 등의 영향으로 중국 산업의 중간재 투입 자금률이 2004년 86.6%에서 2011년 90.1%로 상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연구원은 최근 우리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이 같은 중국 경제의 자금률 상승 추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중간재 비율은 2013년 현재 7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중간재 투입의 자금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국내 대중 수출은 8.4%, 국내 총 생산은 0.5% 감소하는 여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국제산업연관표의 최신 자료를 인용해 다른 조건들이 일정한 상태에서 중국의 중간재 자금률이 자금률 1%포인트 상승할 때 우리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1.2% 하락하고 특히 전기전자와 석유화학의 부가가치는 각각 2.8%, 1.7% 하락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천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이로 인한 수출 부진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로 대응해야 하고 소비재 확대 등 중국의 수입 구조 변화를 파악해 수출 전략을 재설정해야 하며 대체 시장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이 중국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 실태 조사에서 조부모의 지나친 사랑이 청소년 비만 증가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영국 버밍엄 대학은 중국 광저우시와 광시 자치구 허츠시의 4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행동 영향 신체 활동 국제 저널에 게재된 이번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학생들의 20%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나타났고 조부모가 양육을 맡은 학생의 경우는 이런 평균 비만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조사팀은 이들 조부모들은 문화 대혁명이나 대약진 운동 시기에 기아의 고통을 겪었던 세대여서 대부분 한 자녀 가정인 중국의 특성상 손주에게 지나친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는다. 이들 세대는 야윈 아이보다 뚱뚱한 아이가 더 건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이가 인스턴트 등의 음식을 즐기더라도 말리지 않지만 아이의 야외 활동이나 운동 등은 안전을 이유로 허락하지 않을 때가 많아 비만 아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팀은 중국의 학령기 청소년 중 과체중이나 비만 상태인 학생이 3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 상당수의 노년층은 맞벌이 생계로 시간 여유가 없거나 외지에서 일하는 자녀를 대신해 손주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광츠 베이징 수도 소아과 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에서 성인과 아동의 비만 문제는 도시에서 농촌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어릴 적 기아를 겪었던 조부모들은 손주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음식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가족계획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영양 및 만성질환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 및 소득 증대와 함께 지난 10년간 영양 섭취가 개선되면서 2012년 현재 18세 이상 성인 남녀의 30% 이상이 과체중 상태를 보여 비만은 중국인들의 심각한 보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7월 28일 SOH 뉴스를 마칩니다. SOH